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사랑은 이렇게 아픔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을 인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I love you because가 들어갑니다. because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 그게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만약에 잘해주지 않으면 사랑을 철회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이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 in spite of.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악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점, 약점이 눈에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내 눈에 차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부르고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죄인 된 인생들에게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비교적 이런 사랑에 가깝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가 남보다 공부 잘하니까 내가 사랑해.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가 다른 애보다 더 장점이 많으니까 내가 내 아들로 사랑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뭐 남보다 못해도 남보다 약점이 많아도 남보다 부족해도 네가 내 아들 되었기 때문에 나 사랑한다. 이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현재에 어떠하게 사랑하고 있고 미래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옛적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물론 아들은 집단적인 아들입니다. 개별적인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집단적으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런 강대국인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종살이, 노예살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선택하여 불러내심으로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했을까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 수 없습니다. 이 고원에 있는 부모가 그 버린 자식들이 고원에 있을 때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그 고원에 찾아가서 아이를 양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부자에 대해서 당신은 왜 나를 선택하느냐고 대들 수 있어요. 그 웃김 노릇이지요. 아, 부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선택했는데 선택 안 받았다고 화를 내고 대들 그 권리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잘난 거 하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사랑했어요. 선택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불러낸 후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3절 4절만은 걸음마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팔에 안아주고 죽을 것 같은 거를 살려주었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주었고 목에 있는 종의 멍에를 탁 불러서 붙들어서 자유롭게 해주었고 허리를 굽혀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그런 그림 언어, 이미저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7, 8개월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가서 목을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있지요. 걷는데 어떻게 걸어요? 까치발로 걷게 됩니다. 까치발 알죠? 발가락을 힘을 빡 주고 이렇게 서게 됩니다. 목을 가누는 시점부터. 그 까치발로 서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놓습니다. 그때 부모는 뭐예요? 급해서 한 손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손뼉 쳐주고 그러지요. 이 아이들 걸음마 잘 배워야 돼요. 아니 처음 배울 때 까치발로 나이 80, 90까지 살게 되면 그 큰일 나지요. 까치발로. 까치발을 걷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뒤꿈치로 이렇게 설 수 있는 방법을 아이가 스스로 터득합니다. 이거 잘못 배워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걸어도 팔자걸음으로 걷고 이렇게 안장다리형으로 걷고 아주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허리 건강에. 잘 걸어야 돼요. 이거 잘 배워야 돼. 걸음마부터 잘 배워야 돼요.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걸음걸이를. 진짜 걸음걸이 잘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가게 돼 있어요. 걸음마를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끔 우리가 배워봤어야 말이지요. 우리도 안 배우고 그냥 보고 배운 거라서 걷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실 정형외과 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걸을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거 허리 건강이나 뭐 다리 뭐 이런 데 건강이. 직립해서 걷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에 팔로 안아주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줄을 매주었고 참 이게 포대기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애들이 이게 이제 두세 살 되면 걸어다니면 그 다음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못 잡아요. 빨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끈을 매놔야 돼요. 몇 미터 이상 넘어가면 탁 땡기면 올 수 있게끔. 그때 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뱃속에 가질 때가 좋았구나.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말이에요. 가다가 들이받고 막 받치고 울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줄로 묶어서 사랑의 줄로 묶어가지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지멋대로 가게 내버려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뭐 부러져도 뭐 관계없죠. 그런데 그러되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다치고 돌보게 하기 위해서 줄로 매달기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메워둡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붙들고 이래 딱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즐거움이 있으면 주님 붙은 손 놓잖아요. 뭐 애들 그런다고 야단칠 일 아닙니다. 뭐 연말 되면 몰 같은 데 가서 보면 휘황찬란하잖아요. 아이가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애 잘못했다고 야단칠 일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이래 딱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거 있으면 놓치어 손 놓고 그 다음에 삼천포로 빠집니다. 주님이 그걸 방지하려고 손에다가 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멀리 가면 땡겨서 다시금 자기애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우리는 욕심을 따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믿음도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묶여있는 줄을 당겨서 그 길로 더 가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니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사랑의 줄로 지금도 이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멍에목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뭐 했어요? 먹을 것을 놓아두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떡, 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마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이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은 광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는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을 때 조건 내세웠나요? 아마 조건 내세웠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건을 하나님이 좀 세게 불렀다면 재산은 1빌리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또 박사학위는 한 개는 좀 약하니까 두 개 정도 갖고 있는 사람 또 키는 1미터 80 이상 건장해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 파라메타를 몇 개 붙여놓으면 구원을 사람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나를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 이리 와 그냥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응답하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우리의 은혜.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어렸을 때 나를 품에 안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의 줄로 묶어서 지금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며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정말 넘쳤습니다. 이걸 무슨 은혜라 그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배려와 긍휼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혹시나 과거의 은총을, 혹시나 말입니다, 과거의 은총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은혜가 식어버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영적으로 갓난내기였을 때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을 받았던 구약의 백성이 이제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자라난 후에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했나요? 조금 자라났을 때 말입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문자적으로, 히브리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들이 매달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배신에 매달려 있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배신이라는 고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자는 한 번의 실수로 생긴 일탈이 아니고 습관이고 경향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생활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그 생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불렀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그 배신이라는 우상 숭배, 배신이라는 고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르면 되는데 못 자르고 이렇게 늘 좌우로 흔들리면서 우상 숭배라는 그 죄악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배신하는 고리 속에 그 고리를 자르지 못하고 계속 그 배신하는 고리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무슨 일을 가져옵니까?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와 의지로 결정하고 설계하고 집행합니다. 5절, 6절에는 그들의 이러한 계책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북방 강대 세력인 아수르의 침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칼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이 예언이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재앙이 예언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오라 하여도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재적인 영성이 이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 속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며 사는 요 신앙생활이 현재적인 삶입니다.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게 되면 벌써 멸망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도 건재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만듭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은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죄악까지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짓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도 그 심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요 8절 9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무엇을 지금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안 느끼셨어요? 안 느꼈다 그러면 이 공감이 안 되는데. 느끼잖아요. 뭐 그게 막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화산 그걸로 지진으로 소돔과 고모라. 근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된 게 아니고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퀴즈 대회에서 상을 탈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또 하나 더 있어요. 소알이라는 성인데 그거는 멸망을 안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어디 조그만 성,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가므로 천사가 그 성은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한 성읍은 네 개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아드마와 스보임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구약의 성도들을 아드마 스보임을 멸망시키듯이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마음속에 불붙는 긍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긍휼한 마음은 일어나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고도 남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삶에 옛날 멸망한 도성들처럼 죄악이 차고 넘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면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가 있지만은 영원히 그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징계를 당하나 버림은 당하지 아니한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한번 선택하신 후에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이 이룰 때까지 목적한 바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영원히 영원무궁이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모와 스보임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멸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현재 비록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현재 우리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요? 그러면 미래적인 사랑, 현재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진데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집에 들어가 쉴 수 있는 내일 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어디에?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는 두 개의 이미저리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의 왕국 좀 보시나요?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와 하이에나 등 이 무리들이 프라이드를 이루어서 또 군집 생활을 합니다. 얘들이 사냥할 때가 되면 새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새끼들을 놓고 암사자들이 그 소라든가 또 말, 얼룩말, 지브라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집단으로. 사냥할 때 새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숫사자가 사냥을 하는 때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숫사자는 뒤에 있는데 그 숫사자가 그러면 새끼를 돌보나요? 숫사자는 그 새끼 안 돌봐요. 암사자가 그 얼룩말을 잡아 물어놓으면 제일 먼저 헴거나서 먹습니다. 그것만 할 뿐. 영역만 지키지.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암사자가 사냥을 하면 숫사자가 새끼 돌봐야 되잖아요. 안 돌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미사자가. 암사자가 새끼를 수풀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뭐 했겠어요? 새끼를 찾습니다. 특유한 엄마의 음색을 갖고 있는 소리를 내면 수풀에 숨겨져 있는 새끼들이 엄마 앞으로 나오게 된 바로 이 이미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달픈 삶을 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온 사방에 흩어져 버린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암사자가 소리를 질러서 새끼를 찾아 모으듯이 하나하나 모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경건한 무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앞으로 떨며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해 줄 것이다.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게 뭡니까? 쉼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안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았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는 그 고난을 끝내게 해주고,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 하늘 저 위에 내 영혼이 쉴 수 있게끔 우리 주님이 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설교를 하실 때 목요일날 말입니다. 목요일날 고별설교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처소가 하늘 위에 건설되어 있는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안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건설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방황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제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현재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자처럼 우리를 모으시려고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을 바라봅시다. 저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택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적으로 어린 시절 우리를 안고 또 돌보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조금 커진 후에 무슨 했어요? 주님을 뒷발로 차버렸습니다. 배신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아드마와 수보임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불붙는 궁휼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켰지만은 죄 때문에 그러나 현재 우리들은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회개하면 죄 지어도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산지사방에 우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 하려고 말입니까? 저 하늘, 저 천국으로 모아드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집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느껴집니까? 이 시간 다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게끔, 그래서 이제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으로 또 느껴지며 깨달아지며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1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